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블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산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산길에 일어나 한 곳에 쌓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끝났음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걷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장자 가운데 아름다게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라.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요단의 그 거센 물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강의 문제로 내 인생의 비전의 문제로 결혼 문제로 삶의 다양한 문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다양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마치 그 요단 땅의 물처럼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물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홍해까지 떠밀려갑니다. 죄송합니다. 홍해는 아니고요. 사해입니다. 사해까지 떠밀려가서 우리가 우리를 마치 죽일 것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물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기적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겠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만 하면 잊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나만 저만 기억할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네 번째,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왜 기적의 항상 중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삶을 청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모압 꼭대기에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기 앞에 꽃이며 나무며 동물이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야, 드디어 저기 가서 살게 되는구나. 야,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우리가 이렇게 열망하고 꿈꿨던, 우리가 이렇게 소망했던 바로 가나안이 내 앞에 있구나. 야, 저기를 가야 쓰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웬걸요?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가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요단강의 상황이 어느 때냐면은 호비시들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우기라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지 맞췄냐면 이제 요단강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는 저기 언덕 있고 저 끝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과 언덕에 거의 차근차근 언덕에 넘을 정도로 물이 범람하고 말도 못하게 물이 많은 양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보니까 순식간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순식간에 밀려가는 자, 이 요단강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10m 해저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여메라고 하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 사해는 395m입니다. 약 어디냐면 약 200m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단이라고 요단 그 강 건너가고 있는데 하고 저기 뭐냐 물의 종점 물이 마지막으로 그 닿는 종점이 사해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고여 있을 때 쩔쩔쩔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파르다니까요. 지금 계곡이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1km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물 속도가 더 범람해가지고 속도가 더 붙는데 누구도 그때는 건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냥 그때 고속도로나 있거나 다리가 있으면 터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그때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광야는 청산하고 왔는데 지금 가나안이 저 앞에 보이는데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전부 침묵하며 조용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라. 자 이제부터 내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잘 들어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네 명이에요. 왜냐면 네 귀퉁이를 메게 돼 있어요. 언약궤는 네 명이 메고 가면 그 뒤에 각 지파의 한 명씩에서 12명이 따라가고 그리고 맨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백성의 사이와 하고 그다음 백성 아니 제사장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거리 얼마큼 되게 되냐면은 몇 규빗이라고 써요? 2,000 규빗이에요. 뭐냐? 이게 1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따라 끝에가 1규빗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작죠. 근데 저는 국제표준이라 저를, 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kg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에가 언약궤를 보고 1kg 있으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들 잡으면 참 1kg 떨어지면 대부분 백성들이 다 보일 수 있는데 언약궤 먼저 가고 백성들은 1kg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요단강이 딱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조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단하죠? 겁나죠? 무섭죠? 왜냐하면 터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놔준 것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뭐 다른 요행도 아닌데 무조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한테 요단강 흘러가는 그 물에 발을 담거라고 무조건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사를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 어째 이러면 그러실까? 지금 우리는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서 그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할까? 무슨 일일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에 들어가서 발이 담그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저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저기 성경에 등장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사르단 가까운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그러니까는 건너려고 하는 오른쪽 북쪽으로 20km 지점이에요. 이 동네가 20km 지점에서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멈추게 되는데 그 엄청난 물이 옆으로 쓱 흘러가서 멈춘 게 아니라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딱 하면 물이 가지를 않고 사려 그 아담 층에서 계속 물은 내려오는데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딱 막아보니까는 물이 계속 얼마나 차올랐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서 있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막아놨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른 땅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놓을 테니까 무조건 지금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서 발을 딱 담갔더니 갑자기 내려오던 물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더니 아담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20km 지점에서 물이 계속 거기에 쌓여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나중에 제사장들도 다시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 돌을 치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삼을 하고 이렇게 12 돌을 치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명령합니다. 이제 다시 흘러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돼서 다시 언덕까지 차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멈출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아내의 잔소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이 다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해서 믿음으로 살면 요단강 멈출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이 백성들만 경험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만, 헬라어는 피스티스, 그래서 피스티스 이게 영어로 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만, 피스티스, 페이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여기 왔냐면은 이 에무나, 에무나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탱하다, 그 다음에 충성스럽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온 거고 이 아만이 뭘로 바뀌었냐면 나중에 아멘으로 된 거예요. 아멘,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죠. 아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멘의 뜻은 뭐냐면 그렇소 동의합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믿어 믿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은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상을 줘요? 그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도 살잖아요. 순리에 맞춰서.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나는 내가 죄 지은 적 없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성경에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뭐 되나? 나는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불신하잖아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는 뭐 말이다. 이것을 의문을 하는 거냐면 복에 따라오는 말이에요. 인자가 왔을 때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세컨 커밍 재림했을 때 각 사람에게 뭐냐면은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 믿음으로 물을 만큼 행했느냐?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구합니다. 다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저 이렇게 살았는데요. 열심히 돈 벌다가 열심히 돈 받다가 먹고 살다가 누리다가 그렇게 왔는데요. 믿음은? 주님은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너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큼 사랑하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당황한 거야. 저 연예인 아주 사랑하다고 왔는데요. 저 게임 엄청 하고 왔는데요. 그냥 돈 너무너무 좋아하다고 왔는데요. 잘 먹고 잘 살다고 왔는데요. 건강 잘 지잖아요. 이렇게 근육 많이 이럴 때 제가 근육 있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상황을 말한 거지 근육이 좋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영중영재 너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네, 근육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 때문에 기적이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진짜 기적이 일으켜지나요? 라고 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에서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보면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됐어요. 뭐냐?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믿음이 있으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그대로 다 믿음으로 사자 입도 또 막았다. 불도 다스렸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믿음과 기적을 관련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영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들을 주신 거 항상 감사한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장이에요. 성령의 은사.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준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읽었으면 제가 전혀 없는 걸 말해도 아 있다 그런 줄 알고 믿어서 그래서 이 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튼 소리 하고 그냥 바로 설교 끝나서 목사님 말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한 은사도 주고 지혜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도 주고 어떤 반응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12장 9절에 성령께서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이렇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안 좋을까? 나는 이 믿음의 영역이 내가 열심히 막 믿음 말씀을 막 의지적으로 믿고 막 말씀을 억지로 순종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결단과 헌신에 의해서 그리고 자꾸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더욱더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더욱더 형성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뭐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에 불신의 은사를 받아요. 이상하게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안하다고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2000년 동안 설교를 해도 믿음은 그냥 내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라고 여전히 그것조차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영역이 성령의 선물 분야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주는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는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거구나. 은혜로.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선물을 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음을 안 줘서 맨날 의심하며 불평하며 맨날 캄캄하며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며 소망 없는 말을 하고 말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있을까? 도대체 차이가 뭘까? 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궁금했었어요. 사실 궁금했는데 제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딱 읽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자체를 막아놔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네 한번 해봐.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그걸 쟁취하게 하고 성적이 경험하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어티튜드, 도대체 태도가 뭐냐? 삶의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기도 할까? 그게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여호수아 3장에서 바로 그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요단강이 멈춰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이 것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섯 가지가 1절부터 9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영적인 그 숨은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첫 번째 1절에 있는데요. 뭐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며칠을 유숙하게 된 거죠? 3일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유숙함. 어떤 사람들은 딱 아고 요단을 보자마자 이랬을 거예요. 어? 물이 너무 많다. 배 만들까? 배 만들까? 배. 야, 우리 땅굴 팔까? 땅굴? 어? 안 돼. 우리 다리 만들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돌 쌀까? 어떡하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왜냐면 3일 동안 유숙만 합니다. 요단강이 지금 앞에 있고 지금 건너가서 지금 뒤에는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저 보이는 땅에 저기 가야 되는 요단강 있잖아요. 그런데 아 저 앞에 가난이 있구만. 그런데 지금 어떡하지? 지금 때가 안 되지. 아이고 그럼 여호수아가 때를 잘못 맞춰왔네. 어? 이 물이 많이 그냥 이렇게 없을 때 그냥 물이 요단강이 쫄쫄쫄 흐를 때 그때 왜 하필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왔대 하냐? 어떤 사람 그러면 배는 뭐야? 그럼 목수 찾아볼까? 그러면서 별로 희한한 사람도 없고 토목하는 사람도 누구야? 여기 토목도 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지리적인 환경 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서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3일 동안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내가 어떤 말도 행동도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는 인간이 성급해요. 성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정도를 행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 자기의 경험 아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결혼을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분주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왜요? 나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텐데 사단이 그런 거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럼 나중에 얻어 터지고 실패하고 나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네가 했잖아. 너는 내 말 들으려고 안 했잖아. 내가 너의 행복을 가르쳐 줄 건데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요단강 앞에서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회사람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 아,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지팡이 들려갖고 그냥 야, 몇 명이 갈라져라. 그런데 해줄게. 그러면 갈라져라. 아, 그럼 갈라져. 그렇게. 그런데 들어가라. 희한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 네가 나의 말을 들으려고 했냐. 그 사람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 내용이 뭡니까? 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절대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가 2층 뒤부터 앞서게 하고 너희들은 언약궤 뒤에서 가라. 약 1km를 뒤로 가라. 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 언약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 뭐 계획들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말하지 마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너희는 뒤따라가고 언약궤를 앞서가고 하겠어요?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방법이 좋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방법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실패를 경험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세 번째는 뭐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비밀을 이제 아셨을까? 아마 저를 위해서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도할 사람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눈물을 흘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감처럼 이 고귀하고 이 정말 존귀한 이 로열 이 존귀하고 이 고귀한 것을 이 보배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할지 너가 참 내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네가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못하지만 안 되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간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갑자기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 언약궤를 메면 백성들 앞에 건너 가세요. 그리고 2000규빗 앞으로 가고 백성들 2000규빗 뒤에 따라갈 테니까 그냥 백성들 앞에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같이 가요. 예? 이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가 밖에 멀리 간다고 막 왜 우리만 먼저 보내요. 앞에 가는 적군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장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은 있나요? 왜? 당신들이 뒤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스테이크 먹으려고 우리만 앞에서 보낸 거예요. 왜 그래요? 나 같이 갈 거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앞서서 가세요. 그럼 우리는 뒤에서 입장 1km 뒤에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사장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고 갔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멘토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멘토는 항상 성경적인 기준이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질서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뭐 말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못해요. 쳐. 왜 우리만 보내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사람 태도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 말하면 예, 맹경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를 좋아합니다. 용서를 좋아해요. 왜냐면 자동차가 악셀터 밀고 브레이크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용서가 가끔 있어야 돼요. 왜요? 양만 나도 용서가 없으면 양들이 먹이를 먹겠다고 서로 밟아가지고 죽는데요. 서로 죽는데요. 근데 먹고 있으면 염소가 처음에 쓴다고 어? 먹고 꿀을 띠어갖고 딱 한 마리 받으면 맨! 하면서 그러니까 염소가 다음에 싹 흩어진대요. 그럼 염소가 또 먹어. 그러면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가 모이는데 이상하게 양들이 안 죽어. 근데 염소가 없는 데는 죽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신비롭잖아요.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하되 아 이것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좋은 관계 있으면 어떤 조언도 좋고 책망도 좋고 고민도 제기해 주세요. 그러나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러빙 리레이션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한 신앙의 태도 마지막은 뭐냐면 7절부터 9절인데 7절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따따따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여기서 다섯 번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섯 번째 단계에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면 그냥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안 줘버려요. 왜? 앞에 네 가지가 결혼돼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가지가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드디어 말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수아가 선포한 겁니다. 자, 2km 또는 1km 떨어진다. 언약궤를 제사장들 앞에 간다. 백성들은 뒤에서 간다. 도착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을 담근다. 그리고 물이 멈춰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건너간다. 다 건너가고 나면 거기서 12개 돌을 취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육 자료로 삼다. 그리고 나서 저기 뭐냐 제사장이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막혀있던 하나님께서 멈추있던 그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 네 가지의 이 신앙의 태도 이것을 더 일찍 깨달고 알았으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수많이 더 많이 경험했었겠구나. 근데 그것을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뭐였어요? 성결하게 사십시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죠.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가 되십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믿음의 선물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강의 밑에 하고 있는데 믿음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그 믿음의 특성,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의 특성을 봅니다. 첫 번째는 14절이에요. 14절이 뭡니까? 여러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뭐였어요? 시키는 대로 했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전혀 납득도 안 돼. 합리적 사고로 이 대가를 뒤로 근대 철학에 의해서 이 합리적 사고, 이 뭐냐, 이성적인 판단에 이치에 안 맞아. 어떻게 이치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물이 멈춰요. 20km 전에서 물이 쌓는데 거기 물 성벽이 쌓여져가지고 다 몇백만 명이 건너가야 될 때 물인데 누가 보면 그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사실이거든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저기 제안하세요. 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냐? 말씀대로 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도 안 가고 경험해 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한 일을 봤는데 무조건 발 들어가라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믿음의 특성이 뭐냐? 말씀 그대로 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로운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뭐하자? 물가에 잠기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50년 동안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해. 50년 동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60년 돼도 들어갈까? 말까? 어떤 사람 분명히 예나가 그 요단강 물 앞에 있었으면 예나가 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물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이 물이 언제 멈추냐면 자기가 죽어야 멈춰. 우리 인생의 그 물은요 죽어야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물 안 멈춰요. 언제 물이 멈춰요? 언제 물이 멈출까요? 발이 물 속에 들어가야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동동동 어떤 사람은 뒤로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이것은 우리가 속은 거야, 여호수아에게 속은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직도 요단강 앞에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제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들 해서 제발 여러분 발 좀 요단강 안으로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어버리십시오. 넣어버리면 물이 멈춘다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들이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넣는 동안에 멈춰라, 멈춰줘라, 제발 누나 멈춰줘라, 마른 땅 좀 들어, 아무리 맥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그런 겁니다. 뭐냐? 바로 도전한다.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도전한다. 아멘? 왜 아직도 기다리세요? 왜 아직도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16절에 뭡니까? 이제 믿음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16절을 보니까 이제 흐르던 물이 멈췄죠? 끝에 보십시오.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요. 어디로 건너세요? 자, 와서 어디로 건너세요? 저기가 여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직면한 게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적군이 있어요. 저기 앞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 내가 빅토리아 계속 살면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갔다가 돌아. 옛날에 어디서 사셨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멋있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여리고 앞으로 갔다 왔어요. 여리고는 뭡니까? 거기 적군이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특성은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그러면서 여러분 꿰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꿰밀려는 가끔 보세요. 꿰밀려만 보고 있으면 사고납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가야지.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아 한국에서는 어쨌는데 여러분 과거 돌아가지 마세요. 학생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훨씬 더 공부 잘할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샘 바가지 밖에서 나가도 셉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한국 가면 한국 영어가 어려우니까 나 못해. 내가 한국을 택하니까 와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쉬운 말로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를 가고 서울대 갔겠다 그러면 한국에 떨어지면 공부할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왜?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1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뭐 할 때까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하다가 안 되네. 안 되네. 11절 했다가 뭐 하나님이 뭐 차고 넘치도록 안 부어주시는구만. 그리고 또 뭐 연배를 맡겼다. 연배를 맡겼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는구만. 조금 하다가 못해. 전도하면 못해. 조금 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안 될까 못해.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힘드니까 못해. 성경좀 읽다가 반짝에서 읽으려다가 하니까 에이 그냥 벌써 많이 놓쳤네. 아니 안 돼 못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요단 그 강이 늘 생각이 없어요. 저 물이 언제 내려와서 물 죽일지 모르는데 도대체 백성 얼마나 많은 거야?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몇 명 만이 다 건너가는데 그 제사장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또락했어요. 어쩌면은 저기 멀리서 막 이 물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 소리도 들리고 야 이러다가 갑자기 뭔 일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엄마야 도망갔으면 그럼 백성들도 죽고 난리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붙들었잖아. 언제까지? 다 죽는 때까지. 이게 바로 믿음의 특성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생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기계라고 그러죠. IQ보다 더 중요한 기계. 끝까지 버티는 거, 끈질기는 거, 인내력. 이게 IQ보다 더 좋다라고, 더 훌륭한 요소다라고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유명한 대학을 들은 사람들 가만합니까? IQ 좋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한번 공부를 하면 엉덩이 공부를 하더라니까 한번 딱 앉으면 5시간 동안 손톱도 안 뜯어먹고 핸드폰도 저 와도 전화 온지도 모른대. 밖에서 뭐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먹는 소리도 안 들린대. 근데 공부에다 5시간 전에 어? 그러고 좀 배워먹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 공부한테 다 먹는 소리 들으면 뭐 먹어요? 행동하면 누가 왔어요? 그러면서 안 불러요. 이 기계라고 하는 끈기. 이게 더 중요하고 세계에서 같은 느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노아 그렇게 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 죽었을 때 본인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신앙상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시대 백부장 했잖아요. 백부장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도 좀 있습니다. 말씀했더니 이제 집으로 갔더니 진짜 고쳐졌을까? 생각하는데 안 나다니까 집으로 믿고 갔더니 하인이 와가지고 당신 다시 살아나니 우리 지금 살거든요. 조금 살아났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참다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